한국이 8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We did discuss this issue. We both agreed that DPRK must also address the seriou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oncerns.
最近の北朝鮮側の発表の一つ一つ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控えますが、
バイデン大統領은기시다총리와의정상회담뒤공동기자회견에서북일정상회담과관련한질문에기시다총리와북한문제를논의했다며미국과일본은북한이납치문제의즉각적인해결을포함해국제사회의심각한인권인도주의적우려를해결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기시다총리가방금자신의계획이의미하는바를설명했지만나는그런기회를환영한다면서우리는동맹국이북한과대화를개시할수있는기회를환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바이든대통령은나는북한과전제조건없이언제든지대화할수있다고여러번말했다며북한과의대화에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확인했습니다다음에기시다총리는최근북한의발표와관련해일일이언급하는것은자제하겠다면서도여러차례말한것처럼일본과북한사이에의미있는관계를수립하는것이일본과북한모두에게이익이되고지역의평화와안정에큰도움이될수있다는관점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습니다이어북한과의정상회담이전에내직접적인지시에따른고위급협의를통해다양한현안을해결해야한다는방침에는변함이없다이렇게말했습니다자방금들으신대로바이든대통령이기시다총리를만나북한과의대화에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는데요그같은입장이의미하는바는무엇일까요이를어떻게봐야할지윤기자가먼저말씀을좀해주시죠
예바이든총리의발언은원칙적인입장을표명한것이다이렇게설명드릴수있습니다미국은바이든대통령이이번에도다시확인했듯이북한과전제조건없이언제어디서든대화하겠다는입장아닙니까예그런예마당에일본이납북일본인문제와북한핵과미사일문제를대화의선결과제말하자면대화의주요의제로강조하면서북한과대화를추진하겠다는데대해서미국이반대할이유는없다라고이렇게전문가들은보고있습니다사실일본이추진하는북한과의대화는전제조건없이언제어디서든만날수있다는미국정부의대북대화와관련한입장보다는훨씬더성사되기어려울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평가입니다그러니까대화를말하자면지지한다거나대화를하겠다고하는것이그문제해결은차치하고라도대화자체를성사시킬수있을것인지에대해서상당히말하자면확신하기어려운그런것이지금국면입니다
예앞서북한의김여정부부장은3월26일담화를내고요일본측과의그어떤접촉도교섭도외면하고거부할것이라고말을했는데이미그렇게말을했음에도불구하고양자간에그러니까일본북한대화가재개될수가있겠습니까최기자는어떻게보세요
네두가지가능성이모두있다고생각이됩니다하나는그일북정상회담을계속추진하는것인데요이번에그바이든대통령과기시다총리가만나서일북대화의그긍정적인입장을보인만큼이를계기로다시그회담을추진해서성사시키는그런시나리오가하나있습니다다만조금전에도그말씀이나온대로일북간에는그대화제에그상당한장애물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북한은그핵과미사일은그의제가되어서는안된다이런입장이고또납치문제에대해서는이미이것이해결된문제그러니까끝난문제라는입장입니다반면일본으로서는납치문제는꼭해결해야된다그런입장이기때문에상당한그일본과북한사이에는상당한간극이있죠 따라서 일본이 그 북한과 그 회담을 하려면은 이 같은 그 걸림돌,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 일종의 그 절충이나 그 타협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이제 과거 사례 등을 보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은 문구나 그 표현의 수위를 상당히 낮추거나 광범위하게 만들면은 뭐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납치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뭐 전면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제한적인 사망자들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일본은 그 반대 급부로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대북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망경봉호 입항 금지, 북한 선박 입항 금지라든가 수출입 같은 거를 그 독자 제재에서 전부 다 지금 그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일부 완화하면은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거래 대화의 그 거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대로 워낙 지금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김여정 부부장도 3월 26일 날 그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어떤 대화와 접촉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그냥 흐지부지 그 끝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북한 당국도 그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3월 25일 날 담화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면은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라 이런 것이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대화 그 또 다시 담화를 내고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우리가 접촉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꾼 그런 것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고 대화의 톤이 달라진 조건의 톤이 달라진 것도 좀 그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 스스로도 하나는 일본과의 대화를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동시에 일본과의 그 대화에 대해서 문턱을 좀 높여서 일본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두고 볼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은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예.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상호 군사적인 또는 안보적인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에 대응 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두고 볼 때는 사실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사 안보 측면의 협력에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강대강 대립 속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그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 군비 경쟁의 그 확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검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네. 이제 사실은 자위대의 교전과 관련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와 통제를 현대화한다. 또 상호 운영성을 개선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번에 그 성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현대화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그 통합 작전 사령부를 만들고 미군은 그 주일 미군 기능을 강화한다 그런 의미로 그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안에 그 240명 규모의 통합 작전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일본 자위대는 통합 망류장이 자위대의 그 총책임자로서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고 명령도 내리고 또 미군과의 조율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무가 과중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는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그 일본의 그 입장이고요. 또 미군도 주일 미군을 강화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주일 미군의 그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일본에는 있지만 그렇게 그 영향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사령부를 강화하고 이것이 일본의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작전사령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미일 간의 그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에 그 합의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두 나라는 방위산업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것이 그럼 과연 어떤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앞으로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로 하는 무기 이것을 개발하고 또 공동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사실 그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하자면 한반도든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사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일본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병참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 이런 유사시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굉장히 군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동성명을 보면 일본과 미국, 호주가 처음으로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 영국과 함께 3국 군 훈련을 실시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 일본, 호주 또 영국까지도 함께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역시 그 날로 팽창해가는 중국의 그 군사적 팽창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연합 해상 훈련을 아마 내년부터는 미국, 일본, 영국이 참여해서 매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남중국해 문제 또 그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영국, 일본까지 나서서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중미사일 및 방어책입니다. 이미 그 일본에도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옷 같은 게 있고 또 일본의 근처에도 미군 잠수함 등이 그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그 부분적인 방어입니다. 중국 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어느 쪽을 미리 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각도로 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각국이 자신들의 그 나라만 그 방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했는데 이것이 불충분하다 이렇게들 보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막는 그런 일종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그 합의된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 이것을 만들려는 그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여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래서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 여부는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사실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말하자면 서방국들의 안보 협의체 또는 군사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그 쿼드 미국 주도로 일본과 인도, 호주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도 일본은 그 일원이 돼 있고요. 오커스도 마찬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호주 등등이 참여하는 그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오커스 참여도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특히 일본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방적인 보호 관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보호한 그런 관계를 넘어서 이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1945년에 그 일본이 그 2차 그 세계대전에서 그 패망한 이후에 미국과 일본 관계는 상당히 그 일방적인 관계죠. 일본은 그 평화법을 채택해서 그야말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또 전쟁을 포기하고 그 안보는 일방적으로 그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그 군사력 또 안보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하기로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 미국과 일본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일방적인 수직적인 그런 관계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그 관측이 많고요. 이번에도 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동맹 관계가 역사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층 발전됐다 이런 그 평가를 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 가지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할까요?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그럼 이 전쟁 포기와 전수 방위를 규정하는 일본의 이 평화 헌법이 이런 안보 협력 강화가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까요?
예,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여부는 사실 국내 정치의 그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다. 기시다 총리 정부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일본이 전임 아베 신조 총리 때도 계속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이 중요한 건 사실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원칙들은 이미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전수방위,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군대를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고 또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개전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외 파견 군대의 해외 파견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 말하자면 진행되어 온 상황들은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꽤 오래된 것인데요. 일본은 사실 평화헌법의 원칙하고는 달리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사실 이미 가능하도록 그 지침을 개정했고요. 또 이번에는 무기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생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평화헌법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런 말하자면 방침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니까 일본으로서는 계속 오랫동안 추구해온 말하자면 보통 국가화, 그러니까 그 전수방위에만 머물 수 있는 군대, 정규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사실 오랫동안 이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현실로 가능해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평화헌법을 그야말로 근본에서 개정하는 이런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과연 중국은 그러면 이번에 이 미일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점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은 이번 그 미일 정상회담에 상당히 그 반발하는 그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 그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중국 외교부는 그 베이징 주재 그 일본 대사를 불러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그 동북아에 소그룹을 행사하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겨냥하는 상당히 그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그 얘기를 하고서 그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2일 미일 정상회담이어서 11일에는 백악관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세 나라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배경은요, 역시 중국의 위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러 차례 보도돼 있는 대로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해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필리핀으로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남중국해에서 계속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나 동맹국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사실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연 것인데요. 그 말하자면 그 의미 그대로 이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해서 세 정상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동성명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방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은 호주와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 간의 국방협력 강화도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도 담고 있는데요. 북한의 말하자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아울러서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그리고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자오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이제 끝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재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의 평양 방문도 이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의 방문에 앞서서 300명 정도 규모로 그 축하 예술단이 이미 평양을 방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을 보면은 계속해서 교류가 잦을 뿐만 아니라 교류 인사의 격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오 위원장은 공항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회담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방북 첫날 그 자오 위원장이 그 도착을 하자 공항에서 그 최룡해 북한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가서 영접을 했고요. 이어서 그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합의가 됐는데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 그 외교 문건 예를 들어서 그 중국과 중국의 고전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 북한에 소개하는 그런 것을 하자 그런 것에서도 합의가 있는데요. 자오 위원장이 그 13일까지 그 평양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그 평양을 방문하면 회담은 아니더라도 예방 면담 이런 것을 꼭 했기 때문에 아마 13일 이전에 자오 위원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국경을 폐쇄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중국과 교류를 재개했는데요. 그러면 이 북중 관계가 앞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곧 오겠습니까?
북중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분명치 않은데요. 사실 정상화는 사실 교류라든지 고위급 인사의 교류라든지 교역 재개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미 네.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고위급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중 관계에서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그 논의를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북한과 중국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긴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고위급 교류나 이런 거를 넘어서 이 군사 압력, 군사나 안보 부분에서도 이제 점점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군사 안보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거에 맞춰서 사실은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그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네. 꽤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중러 삼각, 북방 삼각과 그 미한일 남방 삼각의 관계가 점점 더 고착되고 또 굉장히 대립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인데요. 또 특히 이 시점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할까요, 올해?
네, 그렇게 보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북중 수교 75주년이고 또 북한은 올해를 그 북중 우호 친선의 해로 그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9년 1월에 마지막 방중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중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아마 중국에 가서 시진핑 그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경제적 조건입니다. 현재 북한이 아직도 그 경제난이 상당하고 특히 그 식량, 비료, 원자재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그 경제 지원에 대한 상당한 확답이 있어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한국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8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 공군기지에서 미국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X에 로켓을 실어서 궤도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한국 전학유 국방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방금 이 대변인 말 들어봤는데요. 이번 정찰위성 발사로 한국형 3축 체계에 기반이 되는 킬체인 역량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뭔가요? 어떻게 해서 강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킬체인이라는 것은 적의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발사 전에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찰 능력이 필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이 바로 그러한 필수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SAR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위성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에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목적에 말하자면 그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이 상당히 더 고도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킬체인의 말하자면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된 한국의 정찰위성 2호기는 합성개구 레이더 영어 약자로 SAR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장착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합성개구 레이더 영어 약자로 그 SAR이라는 그 레이더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정찰위성의 가장 중요한 레이더, 그러니까 그 고성능 그 눈이 실렸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이 그 한국이 쏜 그 두 번째 위성인데요. 지난해에 쏜 1호기는 일반적인 그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망원경에 보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렌즈가 달려서 보는 것이라면은 이번에 쏘는 것은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자파를 지상에 쏘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를 지상에 쏴서 물체에서 그것이 반사를 하면 컴퓨터가 이것을 합성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름 낀 날 또는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일반 렌즈로서는 지상의 물체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 전자파를 쏘는 거기 때문에 날씨, 구름, 비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1호선 1호기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 고성능 그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은 내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쏜다고 하는데요. 이 정찰 위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위성을 발사해서 지구 궤도에 안착을 시키면 이것이 이제 위성이 그러니까 궤도를 도는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네. 지구상에 지구 표면의 특정 표적을 감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정찰 위성의 원래 목적인데요. 이것이 그 표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 위성이 그 부분에 이제 그 말하자면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그 표적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위성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중첩이 돼서 그 감시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령 이번에 쏘아올린 SILR 위성을 보면 이것이 하루에 4 내지 6회 정도를 돈다고 합니다. 궤도를.
지구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4-5시간 단위로 이제 특정 목표물에 접근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간을 줄여야 이제 거의 24시간 감시 체제를 말하자면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제 인공위성을 여럿을 쏘아 올려서 이것이 이제 중첩돼서 특정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한국은 정찰 위성 5기를 추가로 쏘아 올려서 확보할 경우에 북한 내 특정 표적을 이제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일본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소식과 함께 한국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배경과 그 의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한인으로서 첫 번째 도센트가 된 최희봉 씨를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인 샌디에이고는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샌디에이고 벨보아 파크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미술관 SDMA는 샌디에이고 시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크며 한 해 평균 25만 명, 즉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미술관으로 꼽히고요. 1926년 개관해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 전역 내 미술관 가운데 네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거장, 남아시아 회화와 19세기, 20세기 미국의 회화 또 조각품으로 유명한 한편 이 프로그램이 까다롭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로 전시물 해설가인 도센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과해 샌디에이고 미술관 최초 한인 도센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봉 씨를 만나봅니다. 최 씨는 최근 이 미술관에서 주최한 특별 전시회 색으로 보는 한국 상서로운 이미지의 유산이란 제목의 전시에서 많은 관람객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샌디에이고 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다색화, 채색화로 알려진 한국 회화에서 색채의 사용과 한국 예술과 문화에서 색채가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하는 취지로 19세기와 20세기 초 작품 50점을 소개해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예술이 담당했던 역할을 만나볼 수 있다고 전시회의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전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열렸습니다. 자, 최희봉 씨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최희봉 씨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살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발보아 파크에 있는 샌디에고 미술관에서 도센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도센트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취자들께 매우 낯선 분야일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도센트는 뭐냐면 그림의 배경이나 그 작가의 특별한 성향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아주 편안하게 깊이 있게 감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 샌디에고 미술관은 특이하게 도센트 훈련 과정이 2년이에요. 그 훈련하는 동안에 모든 그 시대별, 장르별 미술품을 다 섭렵을 하는데요. 그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작품에 대한 그 안내를 할 때 그 안내 원고를 자기가 직접 쓰고 리서치를 해서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험을 계속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요. 처음에 한 10명쯤 그 후보를 뽑았으면 5명, 4명 그렇게만 나중에 퀄리파이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뽑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미술관은 유급 도슨트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샌디에고 도슨트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요.
제일 많은 예전 직종이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이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 하셨던 분, 지금 현재 의사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변호사로 일하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하는 분들 뭐 다양한 직업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2년 동안 8번 정도 실기시험을 거쳐서 들어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인성도 평가 대상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미술관에 관람하러 오는 손님은 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만약에 사태에 다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좀 힘들게 해도 좋게 좋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뾰족한 성격이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그러면 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실기시험을 치는 2년 동안 시험관들이 후보자들의 인성을 관찰해서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최희봉 씨께서는 그 시험을 한인 최초로 통과하신 건데요. 시험이 어땠습니까?
그 스피드를 조절해서 5분을 넘기면 안 되고 한 작품당 근데 보통은 한 4분 정도 그다음에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다 해서 한 50분 정도 해서 투어가 끝나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 앞에서 그 청중을 향해서 보고 잠깐 이렇게 손으로 여기 보세요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전날 밤에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진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빠뜨린 게 있지 않나 아니면 그 내일 이거 할 때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거의 못 자요, 잠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투입되셨다고요?
처음에 이제 12월 달에 시험 보고 통과돼가지고 1월 달부터 이제 하는데 그때 이미 한국전이 시작이 돼 있었어요. 10월 달부터.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처해가지고요. 그냥 한국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의 투어를 듣고 싶어하고 또 모든 도센트들이 저의 투어를 듣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 자기네가 빠진 거 있으면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빴고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네. 자, 그럼 그 전시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의 현대미술 작품이 많았다고요?
거의 다 현대미술이죠. 거기에는 19세기에 만든 그 병풍도 있었어요. 병풍이 3개. 그 다음에 1922년도에 이상범이라는 분이 만든 무릉도원도가 하나 있었고요. 19세기에 그린 모란도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한국의 김종학 작가님이 만든 현대 모란도 병풍이 크게 왔고요. 옛날에 19세기에 만든 그런 작품 말고 현존하거나 요 근래에 사시던 화가들이 한 작품은 거의 다 현대화예요. 근데 그 말하자면 옛날에 미술에서 온 영감이라든가 모티브라든가 색감 그런 걸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결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예요.
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뭐 거의 매일 관람객들을 만나셨는데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그림이 상당한 원로 화가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막 살아온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생각과 그런 우리나라 하면은 우선 샤머니즘이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거기에 또 불교, 뭐 유교 그런 우리나라 전통이 다 쫙인데 그게 그림에 다 나타나니까 그 그림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 우리나라의 사상사랄까? 우리나라의 또 역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그런 것까지 그냥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 전시 그거를 다 보고 나갈 때쯤 되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확 다 이해를 한 것처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은 그냥 리틀 차이나 아니면은 에나더 재팬 뭐 이렇게 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 딱 껴가지고 그냥 아시안 동아시안데 그냥 별로 특징이 없는 그냥 산이 많은 조그만 분단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갖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막 같이 그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관람객 중에는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았다고요. 혹시 나누실 만한 기억이 있을까요?
한 가족이 왔는데 한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 여자분, 남자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다 이제 그 안내를 다 해드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아이. 여태까지 이제 자기네가 길렀던 아이. 그러니까 걔 때문에 걔를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한국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신 그런 부모님인데 이제 한국전 하니까 또 이거 보자고 같이 오셔갖고 저한테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다 보고 나서 갈 때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가정 오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의 뿌리를 알게 해주려고 미국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전시회에 온 거네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쭐게요. 미국에는 2015년에 오셨다고요. 도슨트가 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또 한인 작가로도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책 번역하고 그런 거는 두 번 있었지만 무슨 작가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갑자기 미주 중앙일보를 보다가 카톨릭 문학상 필 부분 신인상 작품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세 편을 얼른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물론 안 됐는데 거기 심사위원 하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신인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다시 공모해가지고 이제 신인상을 받았어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번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이거 도널드 홀의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이거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했고요. 이게 베스트셀러도 됐던 책이에요. 이거는 바바라 에릭 라이히의 니클 앤 다임들을 노동의 배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정말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번역한다고. 근데 정말 10년에 한 번인가 봐요.
아, 지금 보니까요. 도널드 홀 작가 책은 공동 번역자시고 이 노동의 배신은 혼자 하셨네요. 두 권 모두 한국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요. 자, 이쯤 되면은 저희 청취자들께서 최희봉 씨 이력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시고 유학길에 오르셨다고요?
한국에서 이대 나오고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나오고 그거는 학위를 다 맞고 통역대학원에서 이제 통역 번역도 공부했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했는데 영국 정치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위 받았으면 한국에 가서 뭐 교수를 하거나 그랬을 텐데 학위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영국에 오래 살면서 애들 키우고 그러고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영국에서 30년 사셨죠. 또 미국에서 도슨트가 되셔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는데요. 까다롭다는 샌디에고 미술관 도슨트의 자원에서 봉사자로 일하시는 이유 여쭙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우연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정치학 공부한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정치학이 역사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죠. 이 리서치하는 방법을.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데 뭐든지 공부를 좀 그 박사학위 과정까지 했으면은 치열하게 보죠. 보는 그 포커스가 뭐를 봤을 때 아 이게 왜 이랬을까? 뭐 때문에 이랬을까?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상황 같은 거를 구조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아 이게 정말 운명인가? 그리고 그 저보다 조금 한 10살 이렇게 어리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회가 있을 때 만약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음악사도 있고 미술사도 있고 더 많은데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학위를 따시라고.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도센트 하면서. 웬만큼 알지 않고 정말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도센트가 되고 싶어요. 미술사 공부를 정말 파고들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쓰고 싶어요. 가장 쓰고 싶은 거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영어로 쓰는 거. 또 한국화의 역사, 무슨 한국화를 읽는 법 그런 책. 그러니까 중국의 그림을 How to Read Chinese Paintings 그런 책은 있거든요. 영어로 나온 게. 근데 How to Read Korean Paintings 그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한 자료가 공부할 수 있는 학술 자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제가
하고 영어 자료가 얼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영어 자료. 네, 네 분명히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거 도센트를 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말하자면 도센트가 필요한 책이 또 있거든요. 뭐를 할 때 이렇게 근간이 되는 책이 있어야 아무리 구구를 잘한다 그래도 그게 있어야 하고 그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 관한 자료는 없어요. 거의.
네, 최희봉 도슨트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번 주 여행시 우먼톡 한인 최초 샌디에고 미술관의 도슨트로 활동하게 된 최희봉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 치의 실수도 없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조금의 엉킴, 조금의 걸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how did your presentation go today?
It went really well.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That's awesome to hear.
Well, I prepared extensively. I had all my notes and visuals ready well in advance. Plus, I practiced my speech a bunch of times.
Preparation is key for sure. Did you encounter any unexpected issues?
Surprisingly, no. Usually, there's at least some technical glitch or a hiccup. But this time, the projector, the sound, everything worked perfectly.
It sounds like all your hard work paid off. 잔이 프레젠테이션, 기획 발표를 한 치의 실수도 없이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모든 것이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Without a hitch. Hitch.
히치는 동사로는 걸어매다, 잡아매다, 명사로는 연결, 엉킴, 걸림이라는 뜻인데요.
Without a hitch.
엉킴이 없다는 말이니까 조금의 실수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일시적인 장애나 중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It was flawless. Flawless.
흠이 없다.
It was flawless.
흠이 없었으니까 완벽했다.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It was perfect. Without a hitch.
한치의 실수도 없다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r presentation go today?
It went really well.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That's awesome to hear.
I prepared extensively. I had all my notes and visuals ready well in advance. Plus, I practiced my speech a bunch of times.
Preparation is key for sure. Did you encounter any unexpected issues?
Surprisingly, no. Usually, there's at least some technical glitch or a hiccup, but this time, the projector, the sound, everything worked perfectly.
It sounds like all your hard work paid off. 대화 해석해보죠.
How did your presentation go today?
오늘 기획 발표 어땠나요?
It went really well.
잘 됐습니다.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모든 것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I prepared extensively.
나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I practiced my speech a bunch of times.
나는 연설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Did you encounter any unexpected issues?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나요?
Surprisingly, no.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Usually, there's at least some technical glitch or a hiccup, but this time, the projector, the sound, everything worked perfectly. Usually, there's at least some technical glitch or a hiccup.
보통 약간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hiccup.
여기서 hiccup은 딸꾹질이 아니라 문제나 차질을 의미합니다.
Usually, there's at least some technical glitch or a hiccup.
보통 작은 차질은 대개 발생하는데
But this time, everything worked perfectly.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It sounds like all your hard work paid off.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Pay off.
결실을 맺은 것 같네요.
All your hard work paid off.
Pay off. 어떤 일에 대해 결실을 맺다, 보상을 받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보상을 받았네요.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모든 것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자,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your presentation go today?
It went really well.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That's awesome to hear.
Well, I prepared extensively. I had all my notes and visuals ready well in advance. Plus, I practiced my speech a bunch of times.
Preparation is key for sure. Did you encounter any unexpected issues?
Surprisingly, no. Usually, there's at least some technical glitch or a hiccup. But this time, the projector, the sound, everything worked perfectly.
It sounds like all your hard work paid off.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Everything went off without a hitch.
모든 것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됐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